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의 한국 망명에 의해서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 한반도에 최근 긴장이 높아질 요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국책 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와 함께 한반도 정세를 진단을 하고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과 함께 체제 동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북한 권력층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는 이제 지금 그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초기에 일부 전망과 달리 이 집권 5년을 무사히 넘기고 있다. 거기다 이제 36년 만에 당대회도 개최를 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각이고요.
예.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김정은 정권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 후자입니다. 이제 불안정하다는
네.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은 이제 요것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미 8.15 경축사에서 과거와 다른 이제 그 메시지의 전달 대상이 북한의 당국이 아니고
네.
김정은이나 그 최고 지도부가 아니고 주민과 간부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통일시대의 새로운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고 이거는
네.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실 뭐 그 일국의 최고 지도자 언급에서 저동도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봤을 때
예.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공사의 망명이 권력층을 비롯한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서 박사님께서는 북한이 상당히 불안정한 여러 그 징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예,
것들의
예.
결과인지 아니면 또 이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과이면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사실은 결과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김정은이 집권을 이제 2011년, 사실상 2012년부터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네.
2012년, 13년, 2년 동안에만 북한 내 최고위직의 약 45%를 교체를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최고위직을 한 218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97명을 교체를 했어요.
예.
그리고 작년 말까지 뭐 이 중에 상당수는 처형이 됐고요. 작년 말까지 북한 고위직의 약 140여 명이 처형이 된 것으로 여기는 이제 리용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그다음에 뭐 정운갑 그 서해남대 제1전대장이라든지
예.
정우락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인 이 사람들 모두 처형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리용호를 중심으로 하는 선군 시대 야전 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숙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드러나지만 않고 있지만 그다음에 장성택 행정부장에 대한 그 관계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중하부까지 아주 철저하게 숙청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의 엘리트들은 매우 불안정하다. 겉으로는 지금 뭐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내일을 알 수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태공사하고 그 부인 일족의 망명은 어떤 뭐 단순한 실수나 왜냐하면 태공사 정도의 집안이라고 그러면
예.
단순한 실수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본다 그러면 태공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김정은 정권 집권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의 그 이반의 어떤 상징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무리한 엘리트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5년 동안의 김정은의 국정 운영에 보만 국정운영의 결과이면서
예.
향후에 추가적인 연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오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합니다. 한반도 이제 긴장이 높아질 요소들이 하나 더해진 건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어쨌든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왜냐하면 이제 군사적인 대응 논리상 아무리 우리가 방어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적대적인 세력에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한쪽도 사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의 취약한 국력이나 경제력, 내구력으로 봐서는 지금 뭐 그런 대규모의 군사 훈련이나 대응체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비대칭 형의 어떤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술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도발을 높이는 상황에서 그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국지적 도발은 지금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런 군사훈련 상황에서 뭐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그런 도발하기는 어렵고요. 또 주체가 그 다음에 원인이 불분명한 형태 사이버 테러라든지 아니면은 이 탈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납치라든지 우리 해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안보 시큐리티 어떤 안전이 좀그 위협이 그 확보되지 않은 상태 우리 주민들 국민들에 대한 테러라든지 아니면 뭐 탄도미사일 스커드나 아니면 노동계열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한다든지 어쨌든 여하 형태로든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아니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그 북한 민주화 관련 NGO에서도 이미 상당한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이미 오늘 통일부가 우리 세 명의 탈북하셨던 분들이 이제 중국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셨다가 이미 세 분이나 납치가 됐다라고 이미 공식 인정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고현철 씨 같은 경우는 북한 방송에도 나왔고요. 고현철 씨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로는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한 유인 납치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국민을 엄연히 탈북하신 분들도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테러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어떤 도발 앞서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북한이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 플루토늄 재추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핵실험이나 핵도발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라 그러면은 태공사는 이미 뭐그 이전에 그 탈북 이제 망명을 결정을 했고요. 이미 북한도 그걸 알고 있었죠. 주재한 상태에서 일본 언론과 뭐 매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으로선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서가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빌미로 해서 그걸 이제 요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남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뭐 비핵화 없는 대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 공세를 펴고 지금 수세에 몰릴 경우에 충분히 5차 핵실험 또 나아가서는 6차 핵실험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였습니다.